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오늘은 이 시장을 좀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퀀트 이경수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신.
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최근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이거부터 네. 여쭤볼까요? 자, 데이터로 지금의 이런 변동성이 설명이 됩니까?
과거 사례로는 이런 적이 없죠. 예, 일단은 기존에 9,000선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 변동성이든 하락 변동성이든 일단 사례 분석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뭐 200% 150%에서 200%는 올랐지만은 과거 좀 비슷한 컨셉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수의 어떤 흐름 자체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진 겁니다. 그니까 기술적인 조정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한 네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네.
고점 대비 그러니까 최근에 1년 동안에 20% 이상 올랐는데 25%가 빠진.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희가 코스피 지수가 25% 정도 빠진 수준인데 이런 사례를 저희가 봤더니 네 번 있는데 두 번은 IT 이제 버블 시기였고요.
네.
나머지 두 번은 이제 채널 쇼크, 두바이 쇼크. 요 이제 네 번의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네 번 가운데에서 두 번 같은 경우 IT 버블 쪽은 25%를 찍고 추가적으로 1년 동안 더 떨어졌어요. 뭐 10%에서 20%를 꾸준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하고 차이나 쇼크, 두바이 쇼크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케이스는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을 꾸준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차이가 뭐느냐? 일단 외인들의 수급의 차이가 있었다. IT 뭐 버블 때는
그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코스피 관련한 이제 지수 추이였습니다. 차이나 쇼크하고 두바이 쇼크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25%를 찍고 나서 코스피가 어떻게 됐느냐. 요게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 IT 버블 때는 이제 떨어지는 트렌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번의 큰 쇼크.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덱스화 시킨 거죠?
예.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채널 쇼크, 두바이 쇼크 시기에는 외인들이 샀습니다. 그렇지만 IT 버블 시기에는 외인들이 이제 매도를 보이면서 주가가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개인들이 저는 다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든 뭐 계좌의 상처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외인들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이 없어집니다. 도표 3번 보시다시피 개인들은 IT 버블이든 뭐 반등에 성공했던 차이나 쇼크, 두바이 쇼크든 모두 다 이제 매도세 일관이에요.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오히려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은 이제 외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의 어떤 그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하는 이런 구도에서는 반등의 패턴이 상당히 좀 명확한 시그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인들이 매도한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다. 그렇지만 외인들이 지난주 최근에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 동안 리밸런싱 매수 리밸런싱을 많이 보여줬고 개인들은 이제 흐름대로 본전 매도 일단 본전에 가까울수록 매도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지켜지는 가운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25% 떨어져서 어떻게 레버리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50%까지도 지금 이제 개인들의 어떤 손실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런 이제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어떤 시장의 어떤 바닥을 일단 잡아줬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네요. 외인들이
네, 오늘은
환율도 계속해서 1,500원대 미만으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외인들이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네.
전일 이제 뭐 금리도 올라갔고 유가도 이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진영은 사실은 하드웨어의 어떤 소액에서 어떤 근원입니다. 어떤 그 우리 창고. 네? 캐펙스를 투자하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죠. 반도체한테. 그런 측면에서 캐펙스 측면에서 영업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됐는데 금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금 비용 측면에서 좀 부담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외인들의 일시적인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죽는데 하드웨어만 엄청나게 계속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어떤 고객이고 이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잘 어떤 AI 생태계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부담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유가라는 이런 이제 금리라는 그런 변수, 금리도 4.7%가 넘었잖아요. 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그림에서의 어떤 추세 측면에서 마이너스 25%를 찍고 외인들이 매수 전환을 해줬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1차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는 IT 버블 때보단 차이나 그리고 두바이 쇼크 때랑 그래도 케이스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외인들이 매일매일 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네. 추세적으로 보면 25% 찍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매수세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이는 그런 트렌드 하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가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 반등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외인들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또 하방도 열어놔야 되겠죠.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수급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없어요. 개인들 투자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 주식으로의 어떤 머니 무브,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추세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머니 무브가 일어나겠지만, 일단 4, 5월 달, 6월 달까지 개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본전, 원본을 지금 이제 약간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수급 자체도 많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본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매도 리밸런싱은 이제 지금 단어 키워드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가 26%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외인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 혹은 매도를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상황. 으로 떨어졌다는 측면.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좀 판단을 해요. 지금 이 MSCI 이머징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한국의 그 벤치마크 21%인데 지금 한 16%에서 16%까지 많이 이제 언더웨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조금 이제 이걸 저울질하면서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심스럽지만 외인들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외인들의 흐름의 방향성을 단기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고, 오늘도 외인들이 만약에 과도하게 판다. 이를테면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기에는 한 3조, 4조까지도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하루에 이제 순매수를 했고 적게 사면 1, 2조를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에 만약에 뭐 5조, 6조를 강력하게 좀 판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사이클 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의 매도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2, 3조, 1, 2조, 2, 3조 요 정도까지 1조에서 3조까지의 어떤 매도에 그친다면 사실은 이 기술적인 반등의 어떤 그 안에서의 저점 매수가 조금 나은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 나타난 이유가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그게 일단은 큰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측면, 그리고 전일 이제 나스닥 지수가 2%가 네. 이제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하드웨어만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좀 복기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언더퍼폼이 되고, 하드웨어 뭐 반도체 진영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조금 아웃퍼폼을 많이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러니까 AI 생태계는 죽지 않는다. 그 안에서 어떤 이런 이제 퀄리티 부분에서 금리가 높은 고금리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가 좀 덜 받는 부분은, 지금 현금이 좀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쪽은 하드웨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상승세를 좀 조금 둔화시킨다는 측면에서의 상대적인 어떤 수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뭐 내일 뭐 끝내고 다음 주에 끝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연기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자극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정학적인 센티먼트가 안정이 되고 유가도 어느 정도 80달러에서 90달러 안정적인 그 범위로 변동성이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근데 과거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금리가 급등을 해서 AI 생태계를 다 버린다.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디펜시브 컨셉인 유틸리티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전통적인 디펜시브 영역 다우 존스라든지 S&P500이 나스닥 대비해서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그런 컨셉으로 한다면 사실 저희 하드웨어 입장에서도 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AI 생태계를 없애면서 트럼프의 어떤 중간선거만을 위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야기시키면서 물가를 급등시킨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가 좀 유리한 국면이 저는 좀 이어질 수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내내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보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그들은 이제 캐펙스 투자, 그들만의 어떤 경쟁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그 안에서 가장 기술력 측면에서 핵심 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생태계에서 수혜를 받는 수요가 많은 쪽은 많겠지만 가장 기술 집약적이고 가장 고 기술력이 필요한 이 반도체 부분에 계속해서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그 진입장벽의 차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프트웨어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를 얘기해야 되니까 미국의 빅테크 이제 실적 발표를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고 그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결과적으로 여전히 이제 빚투인데 빚내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올해와 내년도의 캐펙스 투자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한 전망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인다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컨서스는 계속 올해라든지 내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일 이제 알파벳 실적에서도 볼다시피 지금 컨서스가 더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구글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뭐 2천억 달러 뭐 이 정도 이제 캐펙스 투자하고 내년에는 3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가정을 하더라도 내년에 일단은 1조 달러 이상의 캐펙스를 투자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돈을 쓰는 그런 금액 자체를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펙스의 전망치가 올라간다라는 측면도 있고 순익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순익 전망치가 올라갑니까?
순익 전망치 올라갑니다. 네. 일단은 순익 전망치도 올라가고 물론 캐펙스 전망치가 급등을 하는데 순익 전망치는 좀 덜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캐시플로우는 조금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이 도표 7번 8번이죠?
예,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하는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이거는 PD님 대표 네, 7번 8번을 네,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건 이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이 현금 그러니까 순익 전망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캐펙스 전망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순익을 좀 벌고 있으면서 캐펙스를 좀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네.
예,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일 기준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오라클까지 이 기업들의 순익 전망치와 캐펙스 전망치 제일 올해 그리고 내년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캐펙스 전망치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네. 순익 전망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순익은 좀 벌고 있다. 근데 본인들이 무리하겠다라고 하면 채권이 좀 더 잘 팔릴 수가 있겠죠. 캡텍스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순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오라클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PR이 뭐 10배, 200배, 100배, 200배, 300배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부담감이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 물론 이게 캐시플로우가 좀 빠질 수가 있다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고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어떤 이익 흐름이 캐펙스가 급증을 한다라는 컨셉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프레드를 보면 진짜로 빅테크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캐펙스처럼 엄청 하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이제 마이너스도 된다는 전망을 밟고서라도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으니 저것이 과거에 우리가 뭐 큰 IT 혁명이라든지 그 이전의 혁명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행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뭐 IT 버블 때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저희가 그때를 한번 경험을 했고 물론 이제 투자자분 개인 투자자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투자자까지 이런 IT 버블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오라클이 죄송합니다. 시스코가 200배, 300배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쇼크에 대한 부담감을 서서히 좀 이제 부각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의 어떤 그 평균 밸류에이션 PR이 1년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많게는 40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배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IT 버블 그런 컨셉이 주가로 그때 당시와 같이 반영이 되기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미국 투자자들이 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빅테크 미국 빅테크에 대한 어떤 블레이시에 다 반영이 되는 측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약간 우리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때 당시와 와는 좀 다르게 안정적으로 AI 생태계에 대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이미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미국 자체도 20배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시스코가 이 IT 버블 때 200배, 300배. 요게 어떻게 보면 IT 버블의 핵심적인 쇼크 우려였고.
돈을 못 벌고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커지는. 그때 당시 물론 이제 금리도 올랐습니다. 금리도 올랐는데 그때 또 연준의 흐름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빈센티민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는 연준이 상당히 독립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그리고 국가 측면에서 했던 국가 자본주의. 물론 이제 약간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기술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미국의 약간 AI 생태계를 국가지향적으로 약간 자본 지압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컨셉. 그런 국가자본주의가 조금 신생의 어떤 그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연준도 100% 자유롭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어떤 그 초당적인 어떤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물론 저의 개인적인 심증이긴 하겠지만 그때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제 금리를 뭐 올리면서 이런 이제 특정 IT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계속해서 지어지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좀 부도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신용위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시도 연준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는 충분히 과거 학습을 통해서 통한 뭐 혹은 AI를 통해서 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어떤 쇼크가 일어나긴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ETF에 대한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델타 헤지, 뭐 감마 헤지를 통해서 장후반에 빨아졌을 때 우리의 돈을 가지고 숏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학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오른쪽 도표 6번 보시다시피 네. 단일 종목 ETF의 순선 설정액 추이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어떤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여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개인들의 조금 이제 상당히 좀 스마트해졌습니다.
도표 그리고 정보가 6번이죠?
빠르죠. 예, 도표 6번 보시면 네. 일단 순설정 추이가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요. 거의 이제 하루 동안 전전일 이제 이틀 전이죠. 거의 네. 이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까지 순 유출을 보였습니다. 요것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본주를 사야지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이 어떤 그 컨셉에 대한 네. 어떤 중립입니다. 이게 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오전장에 막 올라가고 있다가 장 후반에 계속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빠지는 그런 컨셉은 어떻게 보면 특정 외인들이라든지 사모펀드가 이거를 공격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의욕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하. 되면 레버리지 ETF가 소위 얘기해서 로스컷이 되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것이 로스컷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피해를 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단일 종목 ETF를 활용해서 우리가 뭐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좀 본주라든지 뭐 본주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보다는 본주 신용이 낮습니다. 예. 지금 변동성이 ETF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완화된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좀 향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9천에서 6천까지 떨어졌던 그런 변동성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경수 의원 뭐 저희 오래 봤으니까 오늘 같은 날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쨌든 떨어지면 대부분 되게 날카로워지고 또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러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대응 자료 쓰잖아요. 그러면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우리가 다 아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어느 무대에 서서 얘기하는 건 참 용기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날이 이렇게 골랐지만 참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그게 좀 궁금해요. 아까 전에 이제 신용 있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하락하면 신용 털렸다 뭐 등등 반대 매매 있다. 진짜 데이터로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아까 그 그래프 보시다가 이제 왼쪽 그래프를 이제 보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 반대 매매의 어떤 방향성은 신용 융자하고 대주의 변화율 추이로 보면 됩니다. 저게 이제 빠졌다. 저게 이제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반대 매매입니다. 이를테면 6월 10일이라든지 6월 25일이라든지 6월 말, 7월 초에 많이 이런 이렇게 나타났었죠. 근데 처음으로 이틀 전에는 이렇게 이제 대주 변화율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반대 매매는 일단락 됐다라고 아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표 5번, 6번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표 6번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어떤 수급의 어떤 변동성, 지수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수급의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수가 급락을 하고 횡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반대 매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좀 시기가 늦은 얘기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재라든지 제주 변화율이 일단 좀 안정화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밀린다라고 하면 이 반대 매매도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D+3일까지도 이렇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그 이동평균선하고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반등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5천선, 4천선으로 또 넘어가지 않는다면 반대 매매는 조금 저희가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 일단 개인들에 대한 개인들 수급에 대한 어떤 그 이 약간 좀 이제 묶여 있는 얽혀 있는 이런 수급의 실타래가 좀 풀리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 매매 그리고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이제 풀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얽힌 수급의 실타래 우리 애널리스트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왜 얽혔냐라고 보면 일단 가파름에 대해서 뭔가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이제 얽혀 있는 건데 그게 풀려면 풀리려면 우리가 늘상 경험했던 것처럼 기간 조정입니까?
기간 조정이 좀 자연스럽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던 컨셉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복귀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게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기금이나 외인들처럼 길게 투자한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런 컨셉을 2% 3%까지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추가적으로 더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 거 행태 자체가 외인들은 거기서 그리고 연기금도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컨셉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은 원 오브 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많이 빠졌다. 향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급하게 하는 측면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예를 들어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쭉 길게 투자를 하고 뭐 귀동량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자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 네. 뭐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급하게 투자를 하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한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이 평선을 막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때는 당신은 절대로 뭐 개인들이라든지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그때는 상승 변동성이 막 계속해서 좀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금 진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인들 주도했을 때 상승세가 기본적으로는 뭐 5% 6% 7% 8%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일도 그렇고 한 3%에서 4%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안정적인 컨셉입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도 보시다시피 CD 매매라고 해서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꾸준한 매매를 합니다. 어떻게 이 변동성이 확 올라갔다가 확 매도를 하거나 이런 컨셉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은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 혹은 패시브 컨셉의 어떤 운용의 행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패시브가 전부가 패시브가 핵심적인 어떤 우리 중장기적인 수익을 낸다라기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컨셉도 어느 정도 일부 트레이딩 컨셉에서 차용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길게 투자하는 그런 컨셉을 한다면 훨씬 더 중장기적인 성과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 힘들고 이 주가의 어떤 그 계좌의 어떤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뭐 복귀를 해가면서 향후의 어떤 전략 측면에서 트레이딩 컨셉 상당히 좀 중요하구나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은 외인들하고 연기금처럼 행동을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혹은 뭐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본인들이 뭐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목돈을 한 번에 이렇게 태운다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뭐 100%가 있다고 하면 10%씩 한 달에 10%씩만 이렇게 적립형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컨셉을 갖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일견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외국인의 매수가 지수 반등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조정장이 끝나고 다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1년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돼요?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거의 이제 차이나 쇼크 그리고 이제 두바이 쇼크 가정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의 성과가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고요. 한 15%에서 25% 사이로 요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워낙 개인들의 본전 매도가 되게 높았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소위 얘기해서 주식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주식은 역시 변동성이 너무 크고 네. 나 이제 주식 쳐다보지 않아. 나 부동산이나 해야지. 이런 컨셉으로 많이 액션을 취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다르죠. 당시가 2004년도, 2009년도였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어떤 그 개인들의 투자들의 어떤 그 관심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부동산의 정상화를 뭐 금융자산으로 간다라는 컨셉으로 그런 이제 용어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는 한 15%에서 25%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한 35%로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기존의 고점을 뭐 빠르게 우리가 회복한다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수급의 실타래가 좀 풀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바로 잡아볼까요? 결국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건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한국의 ETF뿐만 아니고 대부분 한국 자산을 산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찍혔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파네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일일이 합니까? 아니면 추세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일일이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그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다가도 이렇게 리스크의 팩터가 나오면 유가가 올란다거나 이 알파벳에 대한 어떤 그 이 주가가 급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리밸런싱을 중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 차용을 해야 됩니다. 예. 무리하게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점을 매수하는 컨셉은 있겠지만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외인들의 매매를 좀 따라하면 좋겠다. 지금 기술적인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돼요. 기술적인 급락, 기술적인 반등. 기술적인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네. 여기서 외인들마저도 손을 떼게 되면 수급 주체 중에서 살 수가 있는 쪽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인들이 매도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추격 매수는 저희가 조금 지양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고 조금 더 중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그 기회를 탐색하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전략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완화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합니다.
자, 우리 시장이 시작한 지 분장 기준으로 이제 1시간 정도 되는데 거의 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은 보이고는 있으나 그 폭과 시기를 시발점을 찾는다면 오늘은 조금 천천히 만만히 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경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네, 오늘 그러니까요. 장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일단 수급이 꼬였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이벤트들 계속 나옵니다. 트럼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말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첫 단추 잘 꼈죠? 물론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근시안적일 수 있으나 그래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자 오늘 오후장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전약 후 강일지 한번 수급에 꼬인 얼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